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원전 운전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시 원전단지에 포격을 가했고 원전의 교육훈련용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발생한 화재가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레논 미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단지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졌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트위터에서 자포리자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에 변동이 없음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료 15기 중에 6기를 보유한 대규모 단지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의 5분의 1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8일 만에 EU 국가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웃에 대한 나쁜 의도는 없다며 나는 그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말라고 충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항상 일부 비우호적인 행동, 러시아 연방에 대한 행동에 배타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이웃국가인 폴란드와 독일 등의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해 러시아 억제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공급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군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날 오탄과 군사적 충돌, 확전 방지 등을 위해 러시아 국방부와 지난 1일 군사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군 상호 간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해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과 직접 교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로켓 엔진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드미트리 로고진 대표는 3일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로켓 엔진을 미국에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대응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고진 대표는 미국이 긴 빗자루 같은 다른 물건을 찾아서 날게 해보라고 말하면서 그게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진 대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990년대부터 미국에 자국 로켓 엔진 RD-180 총 122대를 공급했고 이 중 98대가 미국의 애틀러스 로켓에 사용됐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공식 인증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전 장관은 4일 타이페이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옳고 명백한 일을 하기 위해 즉각 필요하고도 오래 지연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권 국가인 중국과 계속 관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사랑하는 2,300만 타이완 국민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에 대한 외교적 인정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타이완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타이완을 분리할 수 없는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특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제재 동참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무의미한 전쟁을 방어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주권 침탈을 제국주의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침묵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고 당국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 북부 대체로 흐리고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제재 동참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무의미한 전쟁을 방어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 전화브리핑에서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국의 제재 동참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매우 명확히 했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무의미한 전쟁을 방어하는 데 단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날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전투 중단과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어제 유엔 총회 표결에서 그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141개 회원국이 푸틴의 행동은 잘못됐으며 그의 전쟁은 부당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3일 푸틴 대통령 측근과 러시아 신흥재벌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한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가 한 일은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푸틴의 잔혹한 침공을 지원한 러시아 엘리트와 그 가족을 포함해 푸틴의 측근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8일 현지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북방정책 덕분에 양자관계가 잘 발전해왔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이어 1일에는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금융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이유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주권 침탈을 제국주의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침묵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으로 이용하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러시아 입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패권 정책 때문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평소 주권 국가에 대한 외세의 자주권 침해 행위를 반대해온 북한의 외교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영토와 주권 보존이라는 대외 정책의 원칙에 따라 이번 유엔 표결에서 러시아 입장에 서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자신들의 대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러시아 편을 드는 이유는 단순히 러시아가 주요 우방국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엔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는 핵심적인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러시아군 철군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표결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 요건의 맹점을 활용해 사실상 유엔 체제를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핵 위협에까지 나서며 NPT 체제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원공 교수는 유엔과 NPT 체제는 북한에겐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며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행동을 좋은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목표로 하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그 핵 보유로 가는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UN과 68년 NPT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핵심적인 국제질서가 러시아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귀한 자신들의 기회로 보겠죠.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뒤 199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를 계기로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과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에 한층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유럽에서 서방과 대치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 핵무력의 부각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아시아로 분산시킬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비핵화를 위한 동기나 압박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아주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훨씬 더 핵과 관련된 이제 그 역량과 심지어는 미국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들을 보유하고 강화시키는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김 소장은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에 분명한 간극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우엔 러시아와 달리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물론 타이완까지 자체 핵무기 보유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이 북한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북중러가 단결했을 때 자유진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군사작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은 북한에게 있어서도 부담은 된다 이렇게 봐야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탄이 거세질수록 북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와 함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경고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선 전략 도발을 감행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홍 실장의 설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상당 부분 더 장기화될 가능성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엔 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유엔 전체가 단합을 해서 지금 움직이는 구도가 바뀌었거든요. 북한이 ICBM 쏠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든 러시아와 같은 무법적 국가에 대해서 단결하는 것이 북한도 동맹국으로 같이 묶여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ICBM 카드를 꺼냈을 때 갖는 파장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없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더 파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홍 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하게 미국의 최근 한반도 전력 증강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전략 도발을 마음먹었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고 당국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 6명은 2일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비롯한 불량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상원의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과 잭 리드 군사위원장,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서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강력한 제재 준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첫 번째 사례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4억 달러 상당의 도난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관련 보고서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의 제재 준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낳아 더욱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계속 남아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제재 준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오는 2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 정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악의적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를 돕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실에 필요한 추가 도구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달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제재 회피를 위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달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제재위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에 있는 최소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회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지난 2018년에도 스티븐 무누신 당시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 있다며 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당적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 한인 3국 국방장관의 대면 회동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연기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표할 구체적인 날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이달 초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방안을 협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로 조율되던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연기됐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발표할 구체적인 날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3일 미한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연기됐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 일본 국방장관이 지난달 9일 전화통화에서 상호 결정된 미래 날짜에 직접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들이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대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춰 3국 간 공조를 긴밀히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세 나라는 이달 초 회의 개최를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3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논의 과정에서 여러 국제 상황 등이 있어서 약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종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주요 국가안보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처한 현실과 국민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연설이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난 12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대규모 정책 오류를 범했고 대중은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그 방향에 머물며 뿔뿔이 흩어진 희망사항 목록을 재탕하는 대신 극적인 선회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곤 위험한 세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연설했지만 중국을 두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고 두 발언 모두 국가안보나 군사현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딱 한 번 언급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실수로 그런 것이고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으로 자랑했던 엉망진창인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의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선회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경로를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그를 대신해 경로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 이후에도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킴 레이놀즈 오하이오 주지사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관련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미국을 다시 전 세계에서 존경받게 하고 우리를 국내에서 단결시키고 싶다고 했지만 양쪽 다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참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 이상의 피해를 줬다며 동맹을 배신하고 우리의 적들을 대담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첫 번째 신뢰로 들면서 북한은 놀라운 속도로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세계 무대에서의 나약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은 너무 적었고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복원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성과로 꼽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볼프강 숀보그 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새로운 국제특별법정을 설립하기에 매우 적절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 베를린에 검사와 판사를 지내고 독일 통일 뒤에는 베를린 법무부 국무부 장관을 지낸 숀보그 전 판사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공청회의 판사로 참석합니다. 숀보그 전 판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에 판사로 참여하십니다. 이번 모의 재판은 북한의 구금 시설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직접 고문을 자행하는 하급 관리들 외에 고위급에 대한 책임 규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We are dealing on purpose with detention centers because we can set only a focus in the short period of time.
우리가 이번에 구금 시설을 다루는 것은 짧은 시간에 특정 주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금 시설들의 인권 상황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하급 관리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되지 않습니다. 동독이 무너진 이후 독일에서 또 제가 판사로 있었던 구 유고슬라비아 형사재판소의 경우 우리는 하급 관리들에 대한 조사로 시작했지만 증거에 입각해 계속 상급자들을 찾아내면서 마침내 정치적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제 법정들의 공통점이고 올바른 추진 방법입니다.
숀버그 판사님은 동서독 통일 이후 베를린 법무부 국무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서독은 1961년 중앙기록보존소, 자츠키터 보존소를 세워 동독의 모든 인권 침해를 기록했습니다. 동독의 인권 유린자들의 책임을 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On the one hand, i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but also not overestimated. The time when I became Undersecretary of State for entire Berlin after the reunification.
잘츠키터 보존소의 역할이 과대평가돼서는 안 되지만 과소평가돼서도 안 됩니다. 제가 통일 후 동서 베를린 전역에 법무부 국무부장관이 됐을 때 제 역할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소를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잘치키터 보존소는 범죄의 단서를 제공해줬습니다. 이것에 근거해 추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죠. 제가 볼 때 잘치키터 보존소의 증언과 증거의 90%는 적절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시작점이 됐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건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일 전 동베를린에서 철조망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을 사살한 것은 분명 범죄였고 우리는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철조망에 배치된 하급관리들이 실질적으로 사살을 자행했죠. 하지만 기소를 하고 청문회를 열고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하급관리들에게 가벼운 형을 내리면서 우리는 증언을 누적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상급자로 올라가면서 동독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마침내 최고 지도부인 당 정치국까지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됐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들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It should not be overestimated, but it is in any event useful because we all know that our own brain is extremely weak.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매우 약해서 잊게 마련이고 특히 부정적인 기억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이죠. 나중에 실제 재판정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묘사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ICC 당사국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You are totally right. Going to Security Council will not help at present because of the veto powers here, China and Russia.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보리를 통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안보리가 적절한 해법을 내지 못하면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유엔이 한 나라의 거부권 행사로 마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ICC 회부 외에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국가에 대한 국제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통일 직전도 괜찮지만 통일 이후가 더 낫습니다. 모든 증거가 즉각 파괴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특별법정이 설립돼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There are no minimum rules, but I think after so many years and apart from that we are dealing with
최소한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도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겠죠. 특별법정은 남북한 양측의 열린 재판이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고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독의 무기도 팔고요. 북한 인권침해는 새로운 국제특별법정을 설립하기에 매우 명백히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내셨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Seems to be very technical, but I think the lesson is learned that with all the empathy, prosecutors start working in these.
기술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한 틀을 가지고 사건을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범죄와 경범죄의 가능성을 수집하려 시도하지 말고 전국적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들, 증거가 분명한 가장 명백한 사건들에 집중하고 다른 범죄들은 제쳐두라는 것입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수백만 건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통제 가능한 선에서 제한돼야 합니다. 또한 남북한 통일 이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하급관리들은 사면하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크고 심각한 범죄에 집중하라는 것이 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북한을 하나의 큰 감옥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The entire state of North Korea deprives people from leaving the country.
북한은 주민들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구금 시설들과의 공통점이죠. 동독도 시민들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현 상황에 만족한다는 인상을 주더라도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인권을 누려야 합니다. 남북한 모두의 형사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이루며 근본적인 인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볼프강 쇼보그 전 유고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로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반인도 범죄 공청회와 인권 유린 범죄를 처벌한 독일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현재 정책 토론과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위의회에서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순서로 미국과 서방 인권 전문가들이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전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방 세계 대부분의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4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크게 퇴보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는 유엔의 특별보고관들과 국제인권단체, 미국의 전직 관리들,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 보낸 수십 건에 달하는 서한 횟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유엔 보고관들이 지난 2년간 보낸 서한만 해도 탈북선언 강제북송 우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강압조사 우려, 한국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여러 건에 달했는데 모두 국제인권기준 위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자유민주 가치에 기반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회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도록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VOA에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 한국의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북한 인권 압박 차원에서 유엔에 다시 관여하는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should do is re-engage.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북한 인권 장려를 위해 유엔에서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중요한 첫 단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토마스 오야 퀸터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유엔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권고하며 차기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would like to se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Framework.
오는 7월 말 6년의 공식 임기를 마치는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 체계에서 한국 정부의 보길 원하는 건 북한에 대한 일관적 접근이라며 우선적으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고 표결 시 찬성 투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과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라며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건 유엔 헌장의 정신을 무시할 뿐 아니라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샘 브라운백 전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인권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종교자유 필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시절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처음 발의했던 브라운백 전 대사는 3일 비회의에 종교자유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특정한 인권 사안임에도 북한이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진실하게 살면서 선과 악을 이름으로 호명하라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해 북한의 인권 참상과 김정은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비호에 한국의 새 정부가 지난 4년의 경험을 통해 배우길 바란다며 침묵은 북한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last four years. Being silent does not.
인권과 관련해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건 종종 보상이 아닌 모욕이 주어지며 침묵의 정책으로 낼 수 있는 성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북한 인권에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또 거의 공통으로 차기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새 대통령이 먼저 한국 국편의 진보 보수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 조항을 즉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인권법의 많은 조항이 승인된 지 6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는 건 터무니없고 용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은 이를 기본적인 법 집행의 실패이자 국가적 수치로 보고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북한 인권법 시행을 새 정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꼽으면서 먼저 북한 인권재단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budget should be restored for the Human Rights Foundation so that civil society groups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금을 받도록 해야 하며 4년 반째 공석인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증진할 전략적 비전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법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대선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 인권법 이행을 놓고 판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대사 지명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공개 질의에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여야 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설립을 추진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정부 재량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새 대통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인권을 대화와 관여, 평화 과정의 일부로 우선시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포기하거나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의 끔찍한 정책을 포기하도록 대북 정책을 재설정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로저스 선임 분석관은 또 새 대통령이 책임 추궁과 정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만행을 종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를 깨고 북한으로의 정보 흐름이 증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이 도와야 할 큰 책임이 있다며 새 정부는 인권에 관한 한국의 높은 기준을 북한에도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수전 수월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새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과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국제 앰네스티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입국 탈북민이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다시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새 정부가 국내 법규를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킹전 특사는 새 정부가 정치적이 아닌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관련 의지를 보이면 한국 정부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핀란드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현재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핀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핀란드는 이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한 고충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핀란드와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관 활동가들의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핀란드는 다자간 협력, 국제인권법, 지역기구, 유엔 헌장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공식 성명과 국제 포럼들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핀란드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외교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가혹한 구금 환경, 변호인에 대한 접근 부인,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을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입니다. 2013년 미리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2014년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기 선교사 모두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대변인도 지난달 21일 VOA에 유럽연합은 남북관계의 독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이 언급한 이러한 권리는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접견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칭한 것입니다. EU 대변인은 북한 내부의 외국인 수감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영사접근 없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 구금돼 있을 수 있다는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서명한 많은 국가들은 VOA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 사법 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 글로벌부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VOA에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선언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주 한인사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의 자주권을 위해 봉기했던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항일투쟁의 정신을 분단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orth Korea teaches about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in schools. However, almost every detail is focused on promoting the greatness of the dictator Kim Il-sung or his family members. For example, North Koreans don't even quite know about Yoo Gun-sun, a 17-year-old female student at Ihwa School at the time.
북한의 학교에서도 3.1운동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내용은 김일성이나 그의 가족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은 17살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외쳤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내 한인단체 미주통일연대가 주최한 3.1 독립운동 한인 리더십의 유산 계승에서 탈북민 이서현 씨가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 씨는 북한의 교육 내용에 대해 김일성은 7살 때 조부모와 함께 만경대에서 평양 시내까지 길을 휘날리며 3.1 독립운동에 참가했지만 김씨 정권은 3.1운동은 전략과 리더십이 없어 많은 희생자를 낸 실패한 운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3.1운동은 북한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고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노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미국 내 한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것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진정한 역사를 알게 됐다며 한인들의 노력에 감명을 받고 의욕이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압제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자유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 103주년 기념행사가 3월 1일을 전후해 미주 한인사회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워싱턴 DC,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열린 올해 행사들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대다수가 대면으로 열렸는데 행사장에 모인 한인들은 100여 년 전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된 선조들을 기억하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1일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3.1절 경축식에서는 150여 명이 참석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 민주평화통일 하와이 협의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걷기 대회를 열고 100여 명이 함께 마카푸호 등산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 한인들의 연합체인 미주통일연대의 경우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도산 안창호, 이승만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의 항일 정신에 초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주 한인의 역할을 선조들의 항일 투쟁의 가치에서 배우자는 취지입니다. 미주통일연대의 리차드 리 회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한반도 통일이지만 저희는 재미동포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항일 그 투쟁을 한 것도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독립이라는 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불행히도 그게 이제 두 개로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조국이 하나 된 한국 원 코리아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일환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3.1운동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고 그거를 모르는 우리 그 1.5세 2세 코리안 아메리칸들한테도 그런 걸 좀 더 많이 알려줘야겠다. 또 미국 사람한테도 우리 운동이 꼭 일본 저항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한인 한국 사람으로서의 인권과 자유를 취득하기 위한 그러한 무브먼트고 그거는 지금도 계속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90여 분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항일운동의 배경과 역사, 주요 인물 등에 대한 강연과 영상 시청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Jason got a job in a furniture store and worked very hard while receiving low pay. 탈북민 북한 인권운동가 이서현 씨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 남북한의 역사 의식의 차이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란 이 회장은 이 씨의 증언을 통해 김 씨 정권의 심각한 역사 왜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후세들의 교육입니다. 이 회장은 유튜브로 중계한 행사의 영상을 3일 동안 1,200여 명이 시청했다며 해외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한 교육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북동부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서재필 기념재단은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6일 103주년 3.1절 기념 평화통일 강연회를 엽니다. 이 행사에서는 안창호 선생 고찰, 서재필 박사 고찰, 김란사 고찰 등 세 번의 강연을 통해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를 소개합니다. 서재필 기념재단의 최정수 회장입니다.
그 서재필 박사님의 그 뜻, 그러니까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유니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북하고 남쪽이 갈라져야 되나, 항상 말씀하시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연세도 많이 있으셨지만은 1951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크셨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그 First Korean Congress 그 시작하실 적에도 보면은 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아 전체가 지금 데모크라시가 필요한데.
1.5세 한인인 최정수 회장은 자신도 서재필 기념재단과 인연을 맺고 난 후 독립운동 역사와 인물에 대해 배웠다며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강조했던 서재필 박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현 시점에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북한 정권의 역사 왜곡을 뒤늦게 알게 된 이서연 씨는 항일 투쟁 정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인권운동의 공통점은 빼앗긴 자유와 자주권 회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항일운동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자유와 자주권을 되찾자는 정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제 초등학생들 교과서를 보면요. 항일투쟁 시기 운동가들이 즐겨 불렀다고 배우는 자유 평등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주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가 첫 그 노래의 구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2,500만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상태가 아닙니까? 북한 헌법에도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현실에서 모든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북한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주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활동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의 자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신 항일운동가분들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씨는 탈북민 인권운동가이자 미국 내 한인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며 이를 위해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외부 정보로부터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 유린, 거짓 선전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3.1운동 정신은 인간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자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 북부 대체로 흐리고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도, 낮 4도, 구성 아침 영하 5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 1도, 강계 아침 영하 10도, 낮 1도,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낮 4도, 개성 아침 영하 4도, 낮 5도,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0도, 낮 8도, 장전 아침 1도, 낮 8도, 함경남북도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5도, 남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겠지만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원전의 운전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시 원전단지에 포격을 가했고 원전의 교육훈련용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발생한 화재가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단지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졌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트위터를 통해 자포리자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의 변동이 없음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대규모의 단지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의 5분의 1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8일 만에 이웃 국가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웃에 대한 나쁜 의도는 없다며 나는 그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말라고 충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항상 일부 비우호적인 행동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 대한 행동에 배타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이웃국가인 폴란드와 독일 등에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해 러시아 억제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공급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군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날 우탄과 군사적 충돌 그리고 확전 방지 등을 위해서 러시아 국방부와 지난 1일 군사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군 상호 간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해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로켓 엔진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드미트리 루거진 대표는 3일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로켓 엔진을 미국에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대응 조처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고진 대표는 미국이 긴 빗자루 같은 다른 물건을 찾아서 날개에 물으면서 그게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진 대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990년대부터 미국에 자국 로켓 엔진 RD-180 총 122대를 공급했고 이 가운데 98대가 미국의 애틀러스 로켓에 사용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3일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우라늄 비축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이란은 최대 60%로 응축한 우라늄 73.1파운드, 약 33.2kg을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파악된 비축량에서 15.5kg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IAEA는 지적했습니다. IAEA는 그러면서 지난 2월 19일 이후 이란의 총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7,048파운드, 약 3,196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앞선 보유량에서 707kg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AEA는 현재 이란이 IAEA 사찰관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5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